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1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간접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 9일 독일 언론을 통해 제안했었던 간접 교환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영국에 제공하고 영국은 자국산 스톰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시 캐머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최대 사거리 300km의 스톰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독일 DPA통신은 이날 탐지가 쉽지 않고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내 목표물 타격이 가능해지는 등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인도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 야당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지난달 부결됐던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백기의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황 비오 12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백기에 관한 한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있었던 바티칸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서 교황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삶을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백기의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 등으로부터 러시아를 두둔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당시 백기라는 표현은 인터뷰 진행자가 사용한 용어를 교황이 그대로 선택한 것이었다면서 협상의 용기로서 달성된 적대 행위의 중단과 휴전을 나타내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니 대변인은 또 교황은 협상이 결코 항복이 아님을 분명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갱단들의 준동으로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제 부분 철수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중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키고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군을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 세계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의 표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군용기의 IT에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남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IT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도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주재 인력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CNN 방송은 EU와 독일 대사 등 외교 인력들이 대피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IT에서는 지난 2일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규모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옥하는 등 수년째 계속된 폭력 사태가 최근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IT 내 갱단들의 두목인 지미 쉐리지에는 6일 포르토프랭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IT는 대량 학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어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원자폭탄 개발을 주제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주요상을 석권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상을, 주연 킬리언 머피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각각 주연상과 조연상 등 총 7개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총 13개 부문의 이름을 올려 아카데미 최다 부문 후보작으로도 기록됐습니다. 이날 오펜하이머의 주요상 석권은 지난 1월 7일 있었던 또 다른 미국 내 주요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5관왕을 차지한 데 이은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며 1940년대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밖에 이날 시상식에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엠마스톤의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4개 상을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부장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다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1월 24일, 28일, 30일, 2월 2일, 14일 등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지금 시급한 것은 억지와 압박을 중단하고 고조되는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일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미한 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평화 메커니즘을 시종 구축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결책으로 쌍괴 병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미한 양국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s,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은 적국이며 더 이상 평화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미 한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진영 구도가 작동하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외교전략과 정보, 국제안보기능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한국 정부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차관급으로 북핵수석대표의 직급은 그대로지만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업무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한반도 외교정책국장과 외교정보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국제안보국장 등 네 국장을 두게 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외교정책국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다른 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군축과 비확산, 외교정보 분석 등을 맡게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며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 금융 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세계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본 인식과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 조직이 축소된 것은 자칫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관련국들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핵 군축이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더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기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북핵 6자회담 업무였습니다. 편제도 비핵화교섭을 하는 북핵 외교기획단과 한반도평화체제교섭을 담당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국장급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목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갈등 심화 등 급변한 세계 질서 속에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도 요원해졌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유엔 메커니즘 자체도 제북제재 결의안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하는 반미 전선 이렇게 국가들이 일정하게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용인 공간이 이제 생겼고, 거기에 따르는 꼭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공조 전선이 사실상 이제 과거와 같지 않게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도 북핵수석대표의 급을 낮추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정박 당시 부대표가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성김 전 대표의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비중 축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엄중함은 더 커지고 있고 따라서 협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협력의 영역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각국 대표를 상당히 높은 급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가 냉전 시기에 많은 대립을 했지만 핵 비확산 또 핵군축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공조하고 합의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기존의 여러 나쁜 분위기 속에서 떼어내고 공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수준 높은 포인트맨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영국 주재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미한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이었고 미중 북핵 대표 간 양자협의는 화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협상 공전의 장기화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외 정책을 계속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국제사회에도 퍼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보다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긴장을 막기 위해 북한 도발을 관리하는 수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악용 가능성과 시간 부족 등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those two officials said and knowing what I know about some of the debat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으로서의 비핵화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위 위협 감소나 이른바 군축회담과 같은 온건한 목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간 조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so when I listened to the remarks that the two of them made this week, what I heard from both of them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 같은 반응은 두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도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중간 조치 언급은 분명한 정책 변화 신호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election on the surface, I think it's because former President Trump has started to talk about
신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많은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북러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켜보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무 겸 대북 고위관리도 다음 날인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 중간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의 관련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중간 조치가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관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시점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a different criticism, which is this is very late in the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하기에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조치 제안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ly 12 years ago this month, I and a number of U.S. expert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2년 전 북한 외무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단계적 조치 등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화두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조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o this for free. They would expect some sort of compen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과거 모든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역량을 진전시켜온 북한의 약속을 미국과 한국 측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사찰을 허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 또는 핵 동결에 합의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북한 내 비밀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핵 역량 진전을 검증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군축 협상 또는 중간 단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 정서가 존재한다면서 한국에도 배신감 또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Certainly, you know how it is read in the South Korean public, but I think it's just going to take some time to explain.
로리그 교수는 이번 중간 조치 발언은 한국 정부와도 분명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군축론 또는 중간 단계론을 꺼내는 순간 한국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언급이 한국 내에서 다소 잠잠해진 핵무장 여론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신킨 국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전략적 이점이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온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며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확장 억제 공약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연합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 훈련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자유의 방패 훈련의 성격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은 중국 측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훈련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중국 측 주장은 괘념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BOA에 자유의 방패 훈련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 후 한 기자가 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함께 상대를 특정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적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북한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demonstrating support for North Korea, but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North Korea that has the hostile policy.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동계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s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its winter training cycle. It is bringing its military forces to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북한이 11월부터 3월까지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3월은 아직 땅이 얼어붙어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시기에 자유의 방패훈련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내에선 여전히 무단 가동이 이루어지는 듯 통근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보입니다. 또 아스팔트가 깔려있던 바로 앞 주차장과 도로도 해체된 듯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고화질 위성사진 촬영 시점인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 높이의 건물 뼈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로 앞 도로도 과거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약 6개월 만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해 4월 북한이 잔해 정리작업에 돌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약 4개월 뒤인 8월엔 주변에 흩어진 잔해가 상당 부분 치워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위성사진상에선 건물의 형태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통일부가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국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바로 앞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건물은 전면부 유리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는데 이는 폭파 직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번 위성사진에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도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BOA가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총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열대는 차체가 파란색, 지붕 일부분이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이는 해당 버스가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라는 점을 추정케 합니다.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됐던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건물에 정차한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업체 지도를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번에 버스가 발견된 곳은 신원 에벤에셀과 인디에프, SK어페럴,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 공장, 용인전자, 베스트브랜드, 개성 한엑스, 네오로드, 사마스, 개성 하이로 등입니다. 그 밖에 일부 건물 앞 공터에선 하얀색 물체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도 해당 공장 건물이 무단 가동 중이란 사실을 시사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뷰의 논평 요청에 북한 여성과 여아들은 고질적인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인신매매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찾아 의사, 사업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학자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용감한 북한 여성들에게도 북한 여성의 힘과 기업가 정신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돼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정부의 대외 선전과 달리 북한 여성들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은 나라의 꽃,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실제론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국가의 요구에 무한한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가 절대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탈북 여성들이 계속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북송 위협에 시달린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인도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며 노력할 때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림 알살렘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도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 보낸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their plight. We must continue to amplify their voices and needs fo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알살렘 보고관은 많은 탈북 여성이 안전을 찾아 북한을 떠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송돼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북 여성들의 곤경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와 보호, 인권에 대한 요구를 계속 증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여아들이 도착하는 국가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정신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즉각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이 성평등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조치를 권고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제임스 히난 소장은 영상에서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성평등이나 여성 권리의 평등을 실현한 나라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인권 침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영상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하는 여성 동맹 문제, 기본권 부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여성 동맹의 착취 구조를 밝히고 가입의 강제성을 해소하여 북한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큰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즉,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여성의 지위도 개선되고 성평등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가 간부를 양성하는 당학교나 정치학교의 경우 여성이 극히 소수거나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여성 간부가 많아야 여성을 위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커 트리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은 수세기에 걸친 가부장적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고 평화, 사회보호, 기후 정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men have lived through centuries of patriarchal power structures. We need more women in our governance system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국제 부녀절 기념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여성들의 가장 큰 행운이고 최대 행복이라면서 맡은 역할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잇는 북방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3월 2일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2022년에 ICBM 8발을 비롯해 40차례에 걸쳐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2023년에도 2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지난해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이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9월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중러 3국 간 군사적 결속을 이루려는 것이 평양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가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관계로 나가는 관계를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견인해보겠다라는 게 이끌어보겠다라는 게 북한의 지금 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일본,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의 군사훈련 참여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has many friends in the world. China has to protect its interests worldwide, including Japan, South Korea.
실제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 구도로 평화를 깨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무역액이 6,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현명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여름에 실시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상징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Hey, I wouldn't put it 0%, but I would say it's a low percent.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연합훈련 참여에 필요한 대형 군함 등은 부족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가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42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인데다 대부분 1960년대 만들어진 노후 선박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압록급 호위함인데 1500톤급에 불과합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포탄을 비롯한 무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군사협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식량과 재래식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핵잠수함과 관련 기술, 그리고 정찰위성 광학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은 식량 10여만 통과 몇 가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지난해 11월 인공위성 발사 때 기술 지원을 받은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도 첨단 기술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산 탄약이 급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 러시아가 북한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전략적 타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된다고 그러면 이게 러시아로서는 좋을 게 없죠.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북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북방삼각관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연합훈련은 별 조짐이 없으며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북한이 추진하는 북방삼각관계의 미온적인 중국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는 또 황해도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2도. 안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 맑고 최저 1도, 최고 10도.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1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7도. 중강,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7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4도, 최고 12도. 개성,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3도, 최고 12도. 사리원,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1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1도. 신포,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9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2도. 해산,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3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8도. 장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3도, 최고는 6도. 평강,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 청진, 맑고 최저 0도, 최고 9도. 선봉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8도.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는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내지 2미터, 오후에는 1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내지 2.5미터로 일고 먼바다는 오전에 1내지 2.5미터, 오후에는 1.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 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중동아라비아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양안보벨트 2024로 명명된 이번 연합훈련에 함정과 항공기들이 참여한다며 훈련의 주 목적은 해양경제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실질적인 부분은 아라비아해의 오만만 해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오만,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표단도 옵서버로 참여합니다. 중국 국방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며 훈련에 유도탄 구축함 우르무치함과 유도탄 호위함 리니함 등 세 척의 함정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들어 세 나라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1일 밝혔습니다. 무역 투자 사절단을 이끌고 이날 이틀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레이몬도 장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면담한 뒤 필리핀 정부 관리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절단에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 국제전자결제회사인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태양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디지털화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레이먼도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는 미국 주도의 14개국의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12일 태국으로 이동해 미국과 태국 간 무역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1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간접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 9일 독일 언론을 통해 제안했던 간접 교환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영국에 제공하고 영국은 자국산 스톰쉐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시 캐머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최대 사거리 300km의 스톰쉐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독일 DPA 통신은 이날 탐지가 쉽지 않고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목표물 타격이 가능해지는 등 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인도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 야당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지난달 부결됐던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백기의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최근 발언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황 비오 12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백기에 관한 한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있었던 바티칸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서 교황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삶을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백기의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 등으로부터 러시아를 두둔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당시 백기라는 표현은 인터뷰 진행자가 사용한 용어를 교황이 그대로 선택한 것이었다면서 협상의 용기로서 달성된 적대 행위의 중단과 휴전을 나타내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니 대변인은 또 교황은 협상이 결코 항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과 요르단 공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지원 물자 제공을 위한 공수작전을 또다시 수행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7분에 중부사령부와 요르단 공군이 가자지구 북부 민간인들을 위한 필수 구호품을 공중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중 투하에는 미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한 대가 동원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